지금 비싼데 사도 되냐에 있어서는 모든 투자를 반드시 1회 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월마트 상장 직후에 본인이 월마트 무시했던 그냥 흔한 대형 체인 아닌가? 그 이후에 1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늦었다. 포기해야겠지 했는데 그 이후로 또 8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가 이제 월마트에서 얻은 교훈은 위대한 기업의 TAM 확장을 무시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에릭의 거장 연구소의 주인장님이시죠? 에릭 나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유튜브 채널 에릭의 거장 연구소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이효석 아카데미 하면 너무 이제 구멍가게의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그냥 거장들을 연구하는 곳인 거잖아요. 네. 거장들의 투자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요?
첫 번째 주인공은 채권의 장인이라 불린 레이시언트인데, 이분이 AI에 대한 또 매크로에 대한 재밌는 해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내가 보기엔 너무 찔끔찔끔 내린다. 지금 이거 AI 때문에 금리 크게 내려야 되는데 금리 찔끔찔끔 내리면 큰일 난다. 네. 경고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레이시언트입니다. 금융 언론지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밸런스지라고 있잖아요. 채권 장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본드메스터라고 이제 명명을 했었고, 실제로 채권 장인이라고 불릴만 하냐? 30년 연평균 수익률 8.2%입니다. 근데 동기간 이 채권 수익률의 벤치마크인 블룸버그 종합 채권 지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대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벤치마크는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한 거고, 그 교수입니다. 필드에서만 실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학계에서도 아브람슨 상이라고 경제학에 유명한 상이 있거든요. 그 상을 또 수상을 했고, 그래서 계량 경제학에서 이제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교수님 중에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드문데, 운용자산도 5조 원이나 되네요. 대단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I가 이 천국을 가져올 거다, 이게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이끌 거다라고 하는데 왜 경제를 이 교수님은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지. 근데 이 AI가 경제를 죽이는 상황에서 또 유동성이 말라간다.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무슨 유동성이 말라간다는 거야.
그러게요.
유동성이 말라간다고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답은 이 채권 마스터답게 장기채다라는 결론까지가 오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왜 AI가 이 경제를 죽이냐고 했느냐. AI는 기술 혁신인데, 이 기술 혁신이 두 가지로 나뉜다. 혁명적 혁신과 진화적 혁신이 있는데, AI는 진화적 혁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혁명적 혁신은 뭐고 진화적 혁신은 뭐냐에 있어서는, 우선 1870년부터 1970년까지 100년간 미국을 성장시켜온 결정적인 기술 혁신들이 있다. 이 송전, 전기라든지 통신기술이라든지 내연기관, 도시위생, 제약이나 화학, 이런 쪽의 기술혁신들이 미국을 이끌어온 혁명적 혁신이다.
네네.
그러면 AI가 이 기술혁신들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 혁명적 혁신은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 생산요소를 보통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하나 더 끼면 이제 자원이 있고, 이 혁명적 혁신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엄청나게 늘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정유산업도 엄청나게 커지고 이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근데 반면 이 진화적 혁신 AI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 왜냐면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원래 두 명이서 할 일 AI 있으면 한 명이서 해도 되고, 기계 두 대로 할 일 공정 최적화하면 한 대로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이 진화적 혁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 앞서 예로 든 내연기관은 이게 발명이 되니까 정유산업이란 또 신산업을 탄생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진화적 혁신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덜 자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통 산업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혁명적 혁신은 이게 혁신이 일어나긴 해도 딴 게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뭐 괜찮다. 그런데 AI는 다 줄여버리니까 위험하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설비 가동률이라는 지표를 가져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파란색이 미국의 산업 생산이고, 이 민트색이 미국의 이 설비 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계나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냐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색 선을 표시해놓은 부분은 AI 랠리가 시작된 2023년을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AI 랠리가 시작된 이후로 산업 생산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땐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거든요. 근데 설비 가동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 굳이 다 돌려야 되나?
그쵸.
최적 생산 설비 최적하면 그 정도는 안 돌려도 되는데.
그러네요.
하고 이제 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죠. 근데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레이시언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인 전체로 봤을 때 2022년에 설비 가동률이 피크였거든요. 그때와 이제 지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죄다 피크 대비해서 설비 가동률이 다 하락을 하고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안 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제조업 얘기를 하고 있냐. 미국만 하더라도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 경제 내에서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거고 이제 빨간색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건데 9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비중이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제조업이 지금 비중이 적고 미국은 서비스업이 주류를 차지하는 나라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은 그런데 네. 아니 뭐 AI 때문에 설비 가동률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경제 그렇게 큰 해가 되나?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서 비중이 낮은 건 맞다. 고용으로만 따져도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서비스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가계 소득 측면에서 보자면은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근무 시간이 20% 정도 더 길고 시급도 한 3-4% 정도 더 많다. 네. 그러니까 가계 소득에 주는 영향이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타격을 받으면은 당연히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가계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니까 네. 그래서 제조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조업이 죽으면 그러니까 전통산업이 죽으면 어떤 영향을 끼치냐 크게 여섯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생산성이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유설비가 늘어나잖아요. 노는 기계들이 많아지니까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규 투자 집행도 저하가 됩니다. 안 그래도 놀고 있는데 그러게요. 추가적으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계도 노는데 사람이라고 더 뽑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로시간도 감소하고 사람 더 뽑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조업이 전통산업 특성상 하청을 많이 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청을 줄 수주 건수도 감소되니까 아. 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역의 하청업체들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수주 건수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노는 기계들의 고정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물건은 안 팔리니까 단가를 낮춰서라도 팔게 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축소가 되고 보통 제조업이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수익성이 축소가 되니까 부채 상환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전통 기업들의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리스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격이 낮아지고 그리고 임금 또한 줄어들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확산되는 거네요. 제조업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 GDP만 봐도 미국 경제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근데 또 아까 봤듯이 뭐 전통 산업이 약화되면은 타격받는다고 실제로 체감 경기를 보면 아, 경기 너무 안 좋다. 취업이 안 된다. 뭐 자영업자 계속 폐업한다 이러는데 뭐가 맞는 거냐에 있어서는 GDP나 우리가 보는 경제 지표에서 잘 나오는 거는 AI가 불러온 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를 판단할 때 GDP를 보면 안 된다. GDP가 아니라 실질 총 생산출물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DP는 최종 생산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부가 밀농사를 지어서 한 4만 원에 이 밀을 밀 공장에 팔면은 밀 공장이 그걸로 이제 밀을 만들어서 한 10만 원에 빵집에 팔고 빵집이 그 10만 원어치 밀로 20만 원어치 빵을 팔았으면은 GDP에 이제 잡히는 거는 20만 원어치 빵만 판 건 잡히거든요. 앞에 이제 밀을 팔고 밀가루를 팔 건 안 잡히는데.
그쵸.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AI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줄여버리다 보니까 이 앞단에 밀을 팔고 밀가루를 만든 고그 수요는 줄어들다 보니까 GDP에서는 AI가 생산성이 엄청 좋아져서 최종 생산 산출물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 앞단에 그 요소로 들어간 수요는 줄어들어다 보니까 GDP에서는 잘 잡힌다. 근데 이 총 산출물이라는 지표는 그 앞단에 있는 것까지 다 따지는 거거든요. 밀가루와 밀까지. 그러다 보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까지 고려하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GDP가 잘 나오는 건 AI가 불러온 착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도 작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격을 이제 싹 깎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는 게 엄청난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금리적이다고 하는데 웬 유동성 고갈이냐에 있어서는 전 세계 달러를 보면은 지금 달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실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라는 지표인데요. 이 레이시언트가 만든 지표인데 이게 뭐냐면은 연준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달러 그리고 해외의 공기관들, 중앙은행들도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연준이 커스터디 해주고 있거든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달러, 그러니까 미국 내 달러 그리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달러, 글로벌 달러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달러, 국외에 있는 달러를 합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달러의 프록시 같은 지표로 이제 레이시언트는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이제 파란색이 명목액수고요. 이 검은색이 변화율입니다. 2021년 2년 해가지고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금 유동성이 고갈이 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도 AI 때문에 계속 죽어가고 있고 유동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지금까지는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빅테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을 막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빅테크들도 이제 빚을 내더라고요. 그 대출받는 게 빅테크가 대출받는다고? 그런 이제 느낌이 있을 텐데, 요즘엔 대출 많이 받아요. 메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QT를 그만한다, 어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연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QT 그쵸. 그만한다고 금리 내리는데요.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있어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이 화폐 유통 속도 그래프예요. MT 유통 속도인데, 예. 우리가 화폐량도 있지만 화폐 유통 속도도 있잖아요. 근데 레이스 연트는 화폐량이 많아져도 이제 돈이 돌아야지 그 유동성이 이제 경제에 들어가지, 돈이 안 돌면은 소용이 없는 거다. 근데 예. 유통 속도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완전히 이 경기가 멈추니까 그쵸. 완전히 하락했다가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도 안 됐잖아요. 지금 유동성, 지금 미국의 화폐 유통 속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그냥 어느 정도 풀어서는 이게 유동성이 다시 회복이 안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찔끔찔끔 금리 내리는 거는 부족하다. 25bp씩.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통산업이 힘들잖아요. 빅테크도 대출을 받는다고 하셨지만 원래 전통산업이 전통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술 섹터들은 이제 주식을 발행하지만 네.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상업은행의 대출이 2022년 이후로 이제 감소세입니다. 증감률이. 자본 공급이 어려워지고 그럼 추가적으로 이 전통 산업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매크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맞아요. 보면 파산이나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신용 점수도 하락세다. 그래서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을 이제 관세 위협까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30년에도 관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0년대
그쵸.
20년대. 그때 이제 킨들버거 나선 효과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무역이 수축이 돼 가지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패권국이 유동성을 풀지 않으면은 유동성 축소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1930년대와 같이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봤듯이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유동성도 줄어든 상황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충분한 패권국의 중앙은행이 지금의 연준으로부터의 충분한 이 유동성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 1930년대 같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1930년대는 대공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그러시나.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반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거다.
아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또 이 전통 산업에 피해를 주고
그쵸.
또 AI 적극 투자를 AI 투자도 밀어주잖아요. 근데 앞서 봤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레거시 산업을 약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 제조업을 살리려고 뭐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한테 지금 비용 처리 혜택을 주겠다. 규제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레거시 산업은 살아나기 힘들다. 왜냐면 이제 경기 순환은 기업체에 아 지금 세제 혜택도 준다고 하고 규제도 완화시켜준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사세를 확장시켜야겠다. 지금 투자하고 지금 사람 뽑아야겠다. 가 아니라 앞으로 경기 좋아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물건 많이 살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해야지 그때 이제 설비를 그렇죠. 증설하고 사람을 뽑기 시작한다. 지금 기대 수요가 살아나는 국면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심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정책은 레거시 산업을 크게 살리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봤듯이 화폐 유동 속도가 저하됐기 때문에
네.
웬만하게 인하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기체다라는 건데 앞서 봤듯이 지금 경기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채권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장기체가 좋다. 특히 장기체 본인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미국 부채 위기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장기체를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걸 봤을 때는 장기체가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네, 장기채가 네. 상당히 오히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기채권을 사기 위한 빌드업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아,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AI가 뭐 만드는 경기 침체적인 요인, 디플레이셔너리한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메이크업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있다라는 건 신선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장기채 정말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올라가지고 짜증 많이 나실 텐데 장기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앞서 AI가 경제를 죽인다고 했는데 또 이제 재본수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산업혁명 당시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내연기관이 연비 효율이 좋아져서 그러면은 덜 쓰겠네. 연비 효율이 좋습니다. 좋아지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썼다. 연비
맞아요.
효율이 더 좋아지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소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유인이 더 커지는 거잖아. 사람 예전에 많이 뽑고 한국어도 많이 필요해야지 뭔가 이제 기업을 시작하고 창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네라는 이제 재본세 역설이 발동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장기채 금리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와 채권 작용단에 싸우니까 이제 이 미국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기채가 안 좋다, 장기채 금리 뛸 거다라고 하는 이 채권왕도 또 있습니다. 채권 이 거장들도 있지만 반대로 레이션은 아닌데 경기 침체가 더 긴박하고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는 떨어질 거야라고 보는 측면을 봐서는 경기 침체와 채권 작용단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레이시언트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군가요?
두 번째 인물은 오랜만에 등판한 레이 달리오입니다. 요즘 또 금이 또 크게 또 상승했다 하락을 해가지고 핫하잖아요. 레이 달리오가 또 금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또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레이 달리오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브리저터의 회장이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지금은 은퇴를 해가지고 이 세상 걱정을 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세상 걱정이 직업이에요. 네.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그때 제시한 내용과 지금 환경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라고 적극적으로 글을 쓰고 미디어에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금 얘기하는데 왜 레이 달리오냐. 레이 달리오가 사실은 2017년부터 금을 계속 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레이 달리오가 금 얘기할 자격은 있지 않나라고 해서 레이 달리오 얘기를 가져왔고요.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이 이 시즌 종료일까 아니면 잠깐 휴식한 다음에 반등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레이 달리오와 브리지어터가 본인들의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그걸 알려면 금이 오르는 세 가지 원인을 알아야 된다. 세 가지 원인으로는 이제 현대 중상주의, 부채 문제, 연준의 독립성 문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토대로 볼 때 금은 과연 시즌 종료일까 아니면 휴식일까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의견까지 냈습니다. 우선 현대 중상주의인데요. 이제 현대 중상주의를 얘기하려면 중상주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있지 않습니까? 애덤 스미스의 이제 국보론을 통해서 나라의 부는 국부는 부는 노동력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애덤 스미스 이전에는 이제 중상주의가 이제 경제 철학이었거든요. 경제 사상이었거든요. 중상주의는 뭐냐면은 한 나라의 이 부는 그 나라가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을 할 때 이때 당시는 금화로 결제를 했잖아요. 수출을 많이 해서 상대국에 있는 금화를 가져와야 되고 나는 수입을 적게 해서 금화 유출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 당시의 이제 전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상주의 당시 이제 무역이 윈윈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게임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상당히 험악해졌다. 근데 지금 이 관세 전쟁으로 돌입하면서 지금의 이 중상주의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게 현대 중상주의입니다.
아 이게 중상주의 때처럼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계속 수출을 더 하려고 하지 수입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때 당시 특징이 각 나라 간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군사적 전쟁. 근데 군사적 전쟁은 너무 출혈이 크니까 대신 경제적 전쟁을 수행했다는 특징이다. 중상주의 상에서는 강대국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경제적 전쟁을 통해서 아 내가 저놈 나라의 수출을 더해서 금화를 뺏어오고 수입을 덜해서 난 금화 유출을 좀 막고 쟤네 금을 뺏어야겠다 라는 식의 경제적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게 지금에 적용이 돼서
금을 뺏어오기 위한 전쟁인 네. 거네요.
제재를 통해서 상대국의 경제와 통화와 채권을 약화시키는 전쟁이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이 대일본 제재를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쟤네가 우리 채권 가지고 있지만 전쟁한 나라니까 비가 안 갚을 거야 라고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원유도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일본의 경제가 약화가 되고 일본 엔화가 약화가 되고 일본의 국채가 약화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이 달리오가 말하기를 이제 현대 중상주의 하에서는 채무국과 채권국 관계일 경우에는 이런 제재하기가 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내 경쟁자인 상대방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나도 빚 안 갚아도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엄청난 이득 아니냐.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제재를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갈등이 빈번해질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있어서는 이제 통화 질서가 약화가 된다. 왜냐하면 제재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대국의 통화도 이 상대국의 통화의 가치도 좌우가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미국의 제재에 따라서 휴지 조각이 되냐 아니면 쓸모가 있어지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이제 관계성이 없는 자산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 이제 관계성이 없는 자산이니까 주식이란 채권은 이제 상대방이 지급 보증을 해줘야 되고 주식은 내가 가진 지분이 가진 회사가 기업 활동에서 돈을 벌어줘야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은 금 자체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성 없는 자산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본격화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프는 해외 중앙은행들의 자산의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예. 노란색은 해외 중앙은행이 준비 자산 중에서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란색은 국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인데, 올해 들어서 이제 1999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 비율이 역전됐습니다.
아.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보다 금을 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인 현대 중상주의가 비미국의 공기관들 중심으로 금을 사게 만든 첫 번째 유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채 문제인데요. 앞서 본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비서방 국가들이 금을 사게 만든 요인이었다면은 부채 문제는 서방 국가들이 금을 사게 만든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전 세계 국가 그리고 선진국, 이머징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뭐 2000년 이후로 꾸준히 그냥 부채 비율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진국이든 이머징이든 할 거 없이. 그래서 레이 달리오와 브리지어터는 지금 이 경제 구조는 경기가 좋든지 말든지에 상관없이 그냥 항구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기 때 미국의 재정 수지가 어떻게 변화했나를 나타내는 건데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거든요. 지금 경기 확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경기 확장기 때 미국의 이제 재정 수지가 개선된 반면에 지금은 뭐 경기가 좋아도 재정 수지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걸 봐도 경기가 좋아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항구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해서 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서방의 투자자들이 부채 화폐화를 걱정하는 국면이다. 정부가 채권을 찍어내는데 다른 국가들은 저 나라 부채 너무 많이 나서 저 국채 이제 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수요가 떨어질 때 이제 아 그럼 사줄 사람 없네? 야 중앙은행 네가 사라.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사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YCC가 그런 이제 방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이제 부채 화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채 화폐화를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국면에 왔고 부채 화폐화가 단계 오면은 당연히 이제 돈이 막 풀리니까 막대한 돈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방 국가의 투자자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 가격을 비교하면 이제 주황색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고요. 남색이 금 가격인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022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상당히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평균치가. 그렇게 되니까 금이 당연히 오를 환경이 이 조성이 됐다라고 레이 달리오도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한 단계 레벨업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요인이 이제 서방 국가들이 금을 사게 돼 만든 요인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는 새로 등장한 요인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독립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82년에 볼커가 금리를 한 20%까지 올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끝장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 다들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뭐 트랙터 타고 막 워싱턴 상경에서 시위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볼커가 오죽하면 이제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끝장냈었다.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은 이 정치적 압박에 대항해서 이 달러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서 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금이 오른 세 가지 요인이었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레이 달리오와 브리지어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이 3,000에서 3,500달러 선까지는 앞서 본 첫 번째 요인으로 인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한 게 핵심 요인이었다. 그 이후로 이제 3,500부터 4,000까지는 민간 투자자가 주도를 했다고 본다. 근데 이제 중앙은행은 이제 지금 준비금의 한 20, 30%가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충분히 많이 사놨는데 금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가격대에서 또 금을 산 유인이 있냐.
아하.
근데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수요는 이제 더 이상 큰 수요는 기대하기 좀 힘들고 그럼 민간 수요는 어떠냐? 지금 뭐 셧다운 이 이슈도 있었고 다카이치 내각 이슈도 있고 영국 내각 예산 이슈도 있었고 이런 이슈 때문에 금을 샀기 때문에 이미 이런 우려들은 선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재료가 없다는 거죠. 중앙은행이나 네. 민간 쪽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금이 또 폭발 또 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금이 또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게 좀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의 과열증으로 뽑은 첫 번째는 이제 금과 달러가 동반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의 이제 파란색이 금 가격이고요. 이제 빨간색이 달러 지수인데 보시면 이제 9월부터 이제 금의 상승세가 맹렬해졌을 때 달러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 달러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금을 사는 건데
아하.
달러와 금이 같이 올랐다는 거는 금의 아, 과열이다. 그다음에 금과 비트코인의 디커플링 역시도 금의 과열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비트코인이 먼저 피크하고 떨어지고 있을 때 금은 또 열심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 디커플링 역시 그 둘이 성격이 같은 자산인데 네. 금만 혼자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금의 과열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30년물, 10년물의 금리 차이와 이제 금 가격을 대비를 했습니다. 이제 파란색은 30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차이를 나타낸 거고요. 빨간색은 금 가격인데 왜 이제 30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를 보냐? 30년물은 국가의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거잖아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고 이제 10년물은 좀 정책적 이슈가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본다는 거는 이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이 나라의 장기적 구조 불안성이 얼마나 좌우가 되냐를 보는 이제 지표인데 보시면은 이 금리 차이가 최근 오르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근데 금은 과거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른 것만큼 불안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금의 과열 징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달리와 브리지어터는 지금 이제 좀 휴식기고 근데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앞서 본 이 현대 중상주의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조가 계속 간다고 봐서 금이 유망하다고 봤고 그래서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의 비중을 5에서 15%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레이달리오가 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에릭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리하면은 현대 중상주의 이거 좀 신선하긴 하네요. 그리고 부채 문제 계속되고 중앙은행 독립성이 문제가 된다. 에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을 이렇게 좋게 본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채권왕 제프리 건들라입니다. 채권왕인데 난 채권왕사 난 금을 요즘 그냥 적립식으로 매달 사고 있어.
아, 네네.
난 금을 그냥 포트폴리오에 25%까지 사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채권왕에서 골드왕으로 좀 변모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 얘기가 앞서 레이달리오 얘기처럼 금의 성질이 바뀌었다. 근데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실제로 반영이 돼서 차트로 보여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원래 모멘텀 자산이잖아요.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 지고 장기 안 좋은 기간을 장기 하락 구간을 유지해가는 그게 이제 금의 모멘텀 자산으로서의 특성이었는데 근데 금의 성질이 변화하면서 2023년 말 24년부터 계단식 상승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번 상승하고 떨어질 때 크게 떨어져서 장기간 안 좋은 구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23년 말부터는 한번 상승하고 떨어질 때 하방을 단단히 다지고 그렇군요. 다시 올렸습니다. 계단식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과연 그럼 금이 모멘텀 자산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계단식 상승을 유지할 거냐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으로 뭐 이 피보나치를 찍어보는 방식도 있고 특징 중에 하나가 금이 24년 이전에는 금이 떨어질 때 이평선 정배열이 무조건 깨졌거든요. 24년 이후로는 금이 하락할 때 정배열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정배열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금이 예전 속성으로 돌아가냐 새로운 속성을 지키냐는 기술적 분석의 이 지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23년에 요 각도로 올랐고요. 네. 24년에 이 각도 25년에 요 각도니까 사실은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도 금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은이 있잖습니까? 금이 처음에 25년에 쭉 올랐을 때 은이 좀 레깅했습니다. 원래 이제 금이 먼저 가고 은이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네. 25년에 그게 좀 커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은이 따라잡으면서 은이 드디어 신고가를 10년 만에 달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 다시 만약에 이제 금이 반등한다고 했을 때 또 금이 먼저 달려가고 은이 쫓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1.5배 정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노리면 은이라는 레버리지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조금 덧붙이면서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레이달리오가 금을 왜 좋아하는지 장기 전망, 단기 전망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누구죠?
전설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피터 린치요?
피터 린치 하면은 이제 명언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한 명언의 진위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가볍게 현재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오,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피터 린치를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피터 린치를 가져왔고요. 피터 린치 뭐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법책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제가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버핏과 더불어서 거장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싶고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29.2% 2천억으로 시작된 펀드는 25조 원으로 불린 피터 린치 할 때 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 기간이 짧다. 13년밖에 투자를 안 했다.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46세에 일찍 은퇴를 한 이유가 이제 본인 아버지가 46세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46세니까 지금까지는 가족의 일 때문에 소홀했었는데 가족을 좀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짧다고 좀 폄하되기 힘든 점이 있는 게 이 70년대부터 80년대 초중반까지가 미국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잖아요.
투자하기 어려운 구간.
그 구간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것 자체가 그쵸.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거고 AQR이라는 콘테이지 펀드에서 이제 슈퍼스타 인베스터라는 페이퍼를 발간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워런 버핏이라든지 조지 소로스라든지 채권왕 빌 그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팩터로 봤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을까를 분석한 겁니다. 물론 이제 직접 분석은 아니고 이 사람들 그 당시 시장 수익률과 이 사람이 얘기했던 스타일들을 통해서 간접 분석을 한 건데 분석이 되긴 했거든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뭐 가치주, 고퀄리티 주식, 그리고 저변동성 주식, 그리고 장기간 투자 기간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조지 소로스는 마켓 타이밍을 잘 맞췄고 이 통화 밸류에이션을 잘했다. 근데 이 피터 린치는 분석이 안 된다. 피터 린치는 이 팩터나 분석이 안 돼서 피터 린치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런 것들만 보면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 앞서 말씀드린 듯이 피터 린치의 명언을 본인이 설명해 주죠. 나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짤막하게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있고요. 첫 번째 명언은 뭐 너무나 유용한 명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넓고 얕은 지식보다 좁고 깊은 지식이 투자에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게 진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프렌들리스라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합병이 되긴 했는데 그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낙농업인가에 이제 종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제품 관련해서는 좀 빠삭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오, 이 프렌들리스라는 아이스크림 회사 굉장히 좋네. 라고 해서 여기 매달 $1,000를 그냥 샀대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벌어가지고 은퇴를 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별개로 이제 존 아리에가라고 부동산 재벌이 있거든요,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투자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반경 2km 내에서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km 내려면은 잠실로 치면 이제 잠실역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가지고 성수역에서 건대 입구역까지 그 정도거든요. 아. 그 정도에서 투자해서 어떻게 억만장자가 됐을까? 그러니까 반경은 좁았지만 그 반경 있는 건물 죄다 깨고 있어요. 이 건물주가 누구고 대출을 얼마 땡겨서 샀고 임대료가 얼마 나오고 대출 이자를 얼마 내고 있고 너무 빠삭하게 알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저 건물 좋은데 되게 싸네? 그때 사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이 건물이 좋긴 한데 이 정도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래서 팔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억만장 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넓고 얕은 지식보다 좁고 깊은 지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사람들이 자신의 엣지를 버리고 도박을 딱 투자하려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면은 자동차 산업에 빠삭할 텐데.
그렇죠.
왜 자동차 산업 관련 투자를 안 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식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도박을 하느냐. 자기 엣지를 살려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명언이죠. 조정을 맞아서 잃은 돈보다 조정을 예측하거나 대비하려다 잃은 돈이 더 많다. 이 명언의 진위는 바로 승률이 아닌 손익비가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승률과 손익비를 매칭해 놓은 겁니다. X축이 승률이고요. 이제 Y축이 손익비인데, 보시면은 승률이 40%일 때, 그러니까 이제 맞추는 게 반타작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잃는 돈보다 버는 돈이 두 배 이상 많다면은 수익이 납니다. 근데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의 연간 평균 변동성을 보니까 100%더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1년의 변동성이 100%인 상품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라는 비즈니스다.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것보다 손익비가 좋은 게 훨씬 더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월마트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 하나를 잡아서 손실을 만회하는 게 내가 잘 맞추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손익비를 잘나게 하려면은 수익이 복리 성장을 해야지 손익비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복리 성장은 이 단기 변동성, 100%의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앞서 말했듯이 내가 잘하는 거에 투자해야 100%의 변동성을 감내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언제나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다.
네.
중요한 거는 네가 이 변동성을 버티고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복리 성장시킬 수 있느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승률이 아니라 손익비. 근데 이제 승률은 뭐고 손익비는 뭔가요? 이 그림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이게. 승률은 한마디로 내가 맞추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종목 샀는데 10종목이 몇 중에 몇 개 올랐느냐.
그렇죠. 10번 그렇죠? 투자해서 4번 손해보고 6번 벌었다라고 하면 승률이 이제 60%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 이제 이 맞추는 건 따로고 이제 수익은 따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각 종목마다 여기는 1억 넣고 여기는 1천만 넣고 여기는 수익이 10% 나고 여기는 뭐 손해가 1% 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벌은 돈과 잃은 돈을 대비하는 게 손익비인데요. 내가 뭐 손실을 1천만 원 받지만 그래도 번 돈 한 2천만 원 벌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익비가 2대 1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명언이죠. 경제와 주가 예측을 공부하는데 13분을 썼다면은 10분을 낭비한 것이다. 이런 명언 때문에 피터 린치는 매크로를 싫어하나라는 이제 이 편견이 있거든요. 실제로 피터 린치가 뭐 장기 투자해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명언도 하니까 매크로를 싫어하는 건가? 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피터 린치 보면은 상당히 매크로 빠꼼입니다. 1982년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볼커가 금리 올린 이후에.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를 피터 린치가 맞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을 예상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70년대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보면 이때 당시 횡보장이었잖아요.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300%가 넘었습니다. 아하. 4848을 엄청 하면서 시장의 이 횡보 국면에서 변동성이 잘 대응을 한 거고 또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 투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ETF하게 투자를 한 사람이 피터 린치고 실제로 피터 린치 하면 크라이슬러 투자가 대표적이잖아요.
네네.
이때 당시도 이제 매크로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좋아지겠네? 음흠. 그러면 사람 크라이슬러가 지금 뭐 망한다, 뭐 파산할 거다라고 하지만 크라이슬러가 파산 안 하고 좋아지겠네? 라는 업황 예측이 기반이 됐습니다. 피터 린치는 매크로를 어떻게 봤을까? 피터 린치는 이렇게
저는 이게 인상적이네요.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네. 예상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건데?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걸 이제 보통 직관이라고 네. 얘기하거든. 그냥 촉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아까 그래서 분석이 안 되나 봐요, 피터 린치는. 아, 대단합니다.
이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이 뭐냐. 바로 이제 변화를 현장에서 캐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는 매년 400개 이상의 기업을 미팅하면서 업황을 상세하게 파악을 했대요. 실제로 이제 펠프스타치라는 이제 구리 청원업체를 인수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네. 내가 집에 배관이 고장나서 배관공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네? 구리 이 산업이 좋아지겠네? 라고 해서 샀다고 하고요. 실제로 피터 린치가 경기를 예측할 때 금리나 뭐 환율이나 이런 걸 예측하는 건 쓸모가 없다. 산업 데이터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또 다른 이 트레이딩의 신이죠.
그렇죠.
러켓 밀러도 나도 이 매크로 볼 때 금리나 이런 거 잘 안 봐. 나도 이제 산업 데이터 이 운송량이 얼마나 되고
네.
이런 거를 통해서 매크로를 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융합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보면서 느끼고 체감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저게 배관공과의 대화 이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유명한 명언이죠. 네가 신경만 쓴다면은 직장이나 쇼핑몰에서 이 기관보다도 훨씬 빠르게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명언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나 그런 거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맞아요. 정보가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유효하냐에 있어서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최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팟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 딸이 자신한테 아이팟 기기를 사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팟을 보고 애플이 엄청나게 좋아지겠구나. 애플 주식이 지금 좋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PC 산업이 예를 들어서 뭐 PC를 한 800불에 팔면은 한 50불 정도 남겨먹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PC 산업이 그만큼 안 좋았는데 근데 아이팟은 보니까 한 200불짜리 팔면은 150불을 남겨먹으니까 이거 수익성이 말도 안 되게 좋은데 경쟁자들에
그쵸.
비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애플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폰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또 아예 그냥 고공 로켓을 타긴 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그런 아이폰도 결국에는 이 아이팟이 있기에 탄생한 거다. 그 벌어들인 돈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나는 아이팟을 보고 애플이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지겠구나 생각을 했다. 이 기업의 질 자체가 위대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라고 아이팟을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전 유효하고 실제로 뭐 많은 대형 기관이나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면 대부분이 뭐 과거에는 월마트라든지 요즘엔 빅테크라든지 이런 걸로 번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빅테크에 아무도 모르는 비공개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들 다 볼 수 있는 정보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낸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아냐 정보의 양이 아니라 이 정보를 얼마나 잘 해석하냐 이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퀀트 헤지펀드인 AQR에서도 비효율적 시장가설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이 AQR의 이 헤드가 유진 파마의 제자입니다. 효율적 시장가설 얘기하는 근데 그 사람이 내 스승은 효율적 시장가설이라고 했지만 내가 한 3, 40년 업계에서 굴러보니까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왜 그럼 시장이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변했냐에 있어서는 인터넷과 SNS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정보의 교환은 엄청 빨라졌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즘은 정보의 양보다도 이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다. 빨리
맞아요.
알고 빨리 캐치하고 이거보다는 얼마나 잘 해석을 하고 그 진리를 잘 캐치해내느냐 이게 핵심이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정보가 많아요. 근데 정보가 많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효석 아카데미를 포함해서 에릭의 거장연구소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러한 투자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피델리티 PT가 금광주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근데 이때도 전형적인 피터린치식 턴아라운드 투자를 했었다. 금광주가 지금 금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네. 그냥 투자한 거다. 근데 금가격 다 알고 있었고 금광주도 다 공개됐는데 그 아무도 그때 안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때 들어간 거고 근데 여전히 신저가를 뒤지는 방식은 훌륭한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터린치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로 개선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로 개선되는 걸 훨씬 중시한다. 이 똑같은 폭이 개선되는 건데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로 개선되는 거를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명언이죠. 오르는 주식을 팔고 떨어지는 주식을 사는 것은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의 일화를 얘기를 합니다. 버핏이 애플을 사서 어마어마하게 또 수익을 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IBM을 많이 들고 있었대요. 버핏과 실제로 만나는데 이때 당시 IBM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IBM 주가가 하락해도 아, 나는 오히려 IBM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IBM을 다 정리해버리고 애플로 갈아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터린치는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런 하락을 즐기는 마음이 필수인데 가격의 하락인지 가치의 하락인지 구분하고 즐길지 나올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IBM이 이제 가치의 하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팔고 나와서 애플로 갈아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피터린치가 이제 본인이 한 명언들에 대한 진위를 설명을 한 거고요. 네. 현재 시장에 대한 피터린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AI 주식 버블이냐에 있어서는 AI 잘 모른다. 총 그 AI 글자 보고 I를 1로 착각해서 아 이거 A1 소스인가? 라고 착각했을 정도로 네. 기술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 코멘트하지 네. 않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버블을 우려는 어떠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버블은 아닌 것 같은데?
버블은 아닌 것
강한 의견은 없지만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버블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테슬라는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뭐 BYD라는 저가 이 전기차 업체가 또 경쟁 업체로 등장했고 또 로보틱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난 로봇은 잘 몰라서 테슬라는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를 제외한 M7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또 미국 비관론이 또 많이 제기가 되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 비관론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 이후 10번이 넘는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어느 하나 대공황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10번 넘는 기간 중에서 계속해서 개선이 돼간 거고 지금 미국은 과거와 달리 사회보장 제도도 있고 실업급여도 있고 뭐 미국인의 60% 이상이 자가를 가지고 있고 또 연준이라든지 SEC라는 이제 이 장치도 탄생을 했기 때문에 범퍼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안 좋아지진 않지 않을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번이 넘는 리세션은 어떻게 보면 10번이 넘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온갖 종류의 악재들이 있었다. 나쁜 대통령도 있었고 나쁜 의회도 있었고 나쁜 경제 전문가 그 아서번즈 같이 나쁜 예. 이 연준 의장도 있었는데 모두 다 극복해내지 않았냐. 이미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은 비슷한 이 악재가 오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비싼데 사도 되냐에 있어서는 모든 투자를 반드시 1회 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월마트 얘기를 꺼냈습니다. 월마트 상장 직후에 본인이 월마트 무시했대요. 네. 아니 월마트 뭐 그냥 K마트 같은 것도 있고 시어스 같은 것도 있는데 그냥 흔한 대형 체인 아닌가? 무시했는데 그 이후에 1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 오르고 야 월마트가 K마트나 시어스 이런 거랑 다르구나. 엄청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늦었다. 포기해야겠지 했는데 그 이후로 또 8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가 이제 월마트에서 얻은 교훈은 위대한 기업의 이제 TAM 확장을 무시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이 위대한 기업들의 주가가 비싸긴 하지만 진정 위대한 기업이라면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TAM을 확장을 해나가면서 주가를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비가 너무 이 주저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위대한 기업이 TAM을 계속 확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확장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재밌게도 롬바론이 원동력에 대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롬바론이 과거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아마존이 AWS하고 이커머스 할지 누가 알았겠느냐.
그쵸.
어떤 애널리스트도 아마존 밸류에이션 할 때 AWS 넣고 이커머스 생각해서 밸류에이션 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존이 AWS하고 이커머스 한 데는 제프 베조스라는 위대한 리더가 국면 국면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서 아마존이라는 사업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온 거다. 제가 롬바론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상 투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밸류에이션은 보다는 이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누군지 문화가 어떤지 이거를 본다. 그게 이제 기업의 진정한 원동력이다라고 롬바론은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원동력은 바로 이제 팀과 이제 사장이 누구냐. 그래서 롬바론은 전기차의 전문가라거나 로보틱스 전문가라 테슬라를 사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 믿기 때문에 그냥 일론 머스크가 하는 기업 다 삽니다. 스페이스X도 사고 테슬라도 사고 그룹도 사고 XAI도 사고 일론 머스크 믿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비슷한 측면에서 리루가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최상의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중요시하는데 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얼마 벌어서 얼마까지 올라갈 거야, 적정 주가가 얼마나 될 거야 라고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거보다 이 기업이 망한다면 어떻게 망할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안 좋아질까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올라가는 거는 위대한 기업이라면은 사람들을 항상 서프라이즈 시키면서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위대한 기업이라면 진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하방만 단단하다면은 위에는 그냥 열려있다, 위대한 기업에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리루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팔란티어 이오스 아카데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팔란티어 좋아하거든요. 이오스 대표님과 같이 근무했던 업라이즈에 저 입사할 때 제가 냈던 리서치 샘플이 팔란티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2022년에 그때 이제 팔란티어를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하방이 단단하면서 해서 샀는데 그 이후로는 저 팔란티어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저보다 편의 높으신 분들이 팔란티어에 대한 이 비전을 훨씬 더 잘하실 텐데, 팔란티어 같이 위대한 기업 알렉스 카파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잘해서 쭉쭉쭉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냥 뭐 알아서 잘할 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방 단단한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에 너무나 공감을 맞아요.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피터 린치가 슈퍼스타라고 인정받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피터 린치가 진짜 그 국면 국면마다 소 잡을 때 소 잡는 칼 쓰고 닭 잡는 데 닭 잡는 칼을 정말 잘 썼다. 횡보장일 때는 막 트레이딩을 엄청 잘하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오르는 국면에서는 좋은 성장주 하나 잡아서 장기적으로 쭉쭉쭉 가고. 그래서 피터 린치를 보면 국면 국면마다 정확한 이 칼을 꺼내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버블 국면이다,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국면이잖아요,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있어서 트레이딩을 해야지. 이 기업이 이 펀더멘털 엄청 좋고 성장 스토리가 이렇게 좋으니까 10년 20년 보유할 생각으로 지금 사야겠다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내러티브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쏠려서 가격 변곡점이 이렇게 모멘텀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국면 국면마다 많은 칼을 쓴 게 이제 피터 린치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터 린치가 분석이 될 정도로 대단한 그루 오랜만에 들었는데 역시 울림이 있네요. 자, 이번 달 에릭의 거장 연구소 주인장이신 에릭과 함께 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